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49번째 일요일 점심 식사 후 1912년 11월 24일로 추정 두 통의 편지. 어떤 일요일도 그러한 시작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하게 방해받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나약하여 그대를 피곤하게 하고 눈물이 나도록 슬프게 만들기에 편지로나마 그대를 다시 활기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전적으로 그대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며 그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식 덕분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요. 제발 밤에 편지 쓰지 마세요. 그대의 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편지를 행복과 슬픔의 뒤범벅이 되어 읽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잠을 잘 자세요. 그대는 그럴만합니다. 그대가 아직 나로 인해 잠들지 못한다면 난 편안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잘 잔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가 건강한 잠 속에서 의지할 데 없이 나의 배려에 맡겨진 듯합니다. 그대를 위해, 그대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낮에 그대가 나보다 많이 일한 만큼 잘 자요. 무조건 아침까지 자고 침대에서 편지하지 말아요. 나의 소망이 절실하다면 오늘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대는 잠자러 가기 전에 아스피린 남은 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밤엔 더 이상 편지하지 말아요. 밤에 쓰는 일은 나에게만 남겨놓으세요. 이 밤일에 대한 작은 자부심은 나에게만 맡겨놓으세요. 이것이 그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부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자신을 낮추게 되며 당신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밤일은 도처에서, 중국에서조차도 남자들에게 속한다는 증거로 책장에서 옆방에 있습니다. 책을 하나 가져와 그대를 위해 짧은 중국시를 하나 베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아버지가 조카와 함께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 시는 양첸 차이, 1716년에서 1797년. 양첸 차이라는 시인의 시로 이런 주석이 달려 있군요. 재능이 많고 조숙하며 공무원으로서 빛나는 경력을 갖고 있고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여러 면으로 비상하다. 그 밖에도 시의 이해를 위해 유복한 중국인들은 잠자기 전 침상에서 향기로운 향료를 뿌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는 약간 점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점잖음은 이 시의 아름다움이 보충해 줄 것입니다. 여기 그 시가 있습니다. 깊은 밤에 차가운 밤에 나의 책으로 인해 잠자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금빛 수놓은 이불의 향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벽난로도 타지 않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여자친구는 그때까지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내게서 램프를 빼앗아가며 묻습니다. 지금 얼마나 늦은 시각인지 알아요? 자, 사람들이 실컷 음미해야 할 시입니다. 그 밖에 이 시에서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연관관계를 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대가 마음으로 채식주의자인 것이 기쁩니다. 진짜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겨우 가까스로 채식주의자니까요. 거기서 특별히 매력적인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당연한 것만 봅니다. 허나 마음으로만 채식주의자이고 건강상의 이유나 식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아니면 음식을 단순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고기와 그 외 식탁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남김없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 서둘러 나아가다 보니 그대가 먹는 것에 대해 사랑할 자리를 남겨놓지 않아 유감입니다. 창문을 연 채로 잠자는 어리석음을 그대도 갖고 있나요? 1년 내내 열려있나요? 겨울에도? 완전히요? 어쩌면 그대가 나를 능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겨울에는 약간만 열어놓거든요. 하지만 창문은 건축부지인 커다란 공터로 나 있는데 그 뒤로는 몰다우 강이 흐릅니다. 그 너머에는 공원과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바람과 추위가 많이 불어오지요. 그대가 밤에 입만 외의 키르이 거리에서 창문을 열어둔다 해도 나의 방과 같은 위치의 방에서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내가 그대를 능가하는 것은 방이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글을 씁니다. 더구나 지금에야 알게 됐는데 창가에 바짝 앉아 있습니다. 안의 창문은 완전히 열려 있고 바깥쪽의 창문은 어설프게 닫혀 있습니다. 아래 다리의 난간 위에는 눈이 아닌 서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대 사무실에 작은 숙녀들이 쓴 시는 멋집니다. 그대에게 그 시를 돌려주겠습니다. 베겨놓았거든요. 그러나 브릴량이 귀족 칭호 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그대가 남편으로 맞이하기를 바란 벌로 아니면 그대가 그런 남자에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를 바란 벌로 그녀가 이런 생일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곧 오늘부터 저녁마다 업무를 마친 뒤에 1년 동안 브릴량의 다음 생일까지 두 명의 광란적인 지배인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끊임없이 그녀에게 한밤중까지 편지를 받아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시를 짓는 브릴량을 위해 그대가 부탁한다면 벌을 반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대가 브릴량을 좋아하고 그녀는 남을 기분 좋고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유감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크라차우에서 크라차우는 라이엔베르크 뒤쪽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림엽서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림엽서에 낯선 사람의 손으로 서명 없이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누구로부터일까요? 오래전부터 그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만 늘 놓쳤습니다. 그대가 두 번째 편지에서 매일 받는 우편물과 여러 종류의 잡지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어떻게 다 정기구독해서 읽을 수 있는지요? 아주 많은 이름들을 들었는데 그 뒤에 또 등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곧 내가 옳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추가의 편지 교환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손에 쥐었던 많은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며 나와 상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지만 게을러서 늘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곧 어떤 이유에선가 나를 놀래키고 감동을 주며 내다볼 수 없는 장래를 위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신문의 기사를 오려내고 수집하는 일 말입니다. 그 대부분은 첫눈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간다에서 있었던 22명의 기독교 흑인 청년들의 시 복식. 지금 그 기사를 찾아 동봉합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거의 이틀마다 신문에서 그런 류의 기사를 봅니다. 그 기사들은 나만을 위한 기사 같지만 관련 수집을 나 자신만을 위해 시작하고 계속할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를 위해서라면 즐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대 마음에 든다면 그대도 나를 위해 하세요. 모든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한 독자만을 목표로 한 기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 없는 비평가는 특별한 관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특별히 그대의 관심을 끄는 작은 기사들은 그대에게 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나의 수집보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의미하는 것은 작은 일들, 대부분 실제 일어난 일들을 신문에서 오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잡지에서 오려내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대는 내가 그대의 아름다운 잡지를 나를 위해 찢어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난 단지 프라 일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성으로요. 잡지는 노이의 룬트샤우, 팔레스티나를 보는데 팔레스티나는 정기구독했는데도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잡지는 우리가 함께했던 밤에 내가 갖고 있던 한부가 다른 정기구독자에게 1년치의 잡지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나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유용한 기사와 함께 수집을 시작하기 위해 한 끔찍한 소송에 대한 기사를 함께 보냅니다. 이제 크라차우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불쾌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단편은 내일까지는 분명 끝날 것입니다. 나는 내일 저녁 6시에 떠나야 합니다. 10시에 라이엔베르크에 도착해 다음날 아침 일찍 7시에 크라차우로 가서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 다소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있어 나는 확고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로 나를 다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화요일 오후 4시까지는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 혹시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그대한테 편지가 왔는지 보고 한 통의 편지라도 있다면 만족하고 없다면 침착하게 집으로 가 바로 침대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크라차우의 법정에서 나의 용무를 늦어도 3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해놓은 시간이 임박하면 서서히 의식을 잃어 역까지 급히 실려가도록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법정의 회의록 서명 자리에는 노동자재해보험공사의 대리인이 회사가 아니라 기절에 실려가야 했다고 씌어 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기차에서 생기가 솟아나 프라하로 질주하겠지요. 아직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늦었고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주 일요일에 하는 대로 바움 씨 집에 오스카 바움이라고 아십니까? 갔었습니다. 그리고 막스도 그의 신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단편의 첫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나중에 한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어떤 사소한 일에서 그대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대를 생각나게 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혹되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소하지만 비슷한 부분을 눈으로 꼼꼼히 살핀 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그대만을 생각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한 마음을 갖게 하는 듯합니다. 어머니는 그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대에게 편지를 하나 쓰신 것 같은데 내가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편지는 너무 겸허해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밤에나 필요로 할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대에게 붙였다면 별로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곧 다시 그대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편지를 쓸 겁니다. 아, 사진을 한 장 받을 수는 없나요? 유머를 하는 동안 아무도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나요? 사진 찍는 순간을 놓치더니 이상한 모임이군요. 사무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없나요? 사무실 안의 모습은요? 공장은요? 임마누엘 키리 거리는요? 공장의 전경도는요? 아, 프라하 지점의 주소는요? 그대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하, 사무실의 모든 사소한 곳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갑니다. 나의 사무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대의 말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등기소에 있나요? 등기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대는 두 소녀에게 동시에 받아쓰게 합니까? 그대가 사무실에서 뭔가 예쁜 것을 보낸다면 우리 회사의 연도 보고서를 흥미로운 나의 논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로 그대를 포옹합니다. 프란츠. 50번째. 1912년 11월 24일 특별한 교활함에서 사랑하는 이 앞에서 교활함으로 두드러지기 위하여 이 일요일 편지의 모든 편지지를 모두 다섯 장입니다. 하나하나 다른 봉투에 넣어 붙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체국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우체국은 모든 편지를 오늘이 일요일이라 등기로 보낼 수 없다고 해도 다 분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방법은 하나, 아니 그 이상의 편지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두려움을 언급해 위험을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에 그대는 반드시 나의 편지를 하나도 받지 못하겠지만 그림엽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받아보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그 작은 숙녀의 주의를 끌지 않을 테니까요. 그대가 잘 있는지 정확하게 편지해 주세요. 이 두통, 이 눈물, 이 신경과민. 사랑하는이요, 여러 번 부탁합니다. 제대로 자고 산책하고 내 편지를 읽을 때 내가 경솔에 없앨 수 없었던 그 어떤 불쾌감이 다가오면 가차없이 찢어버리세요. 그러나 조용히, 조용히요. 편지의 죄가 아닙니다. 나는 그 한 편지 대신에 열 통을 쓸 수 있고 열 통을 찢으시면 그 대신 백 통을 쓰겠습니다. 그대 프란츠. 혹시 여름을 요양원에서 보내려 하는지요? 머지않아 그대에게 요양원에서의 삶을 유혹적으로 써 보내겠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베를린에서 공연을 하는지 한번 신경 써보세요. 틀림없이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레비에게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편지를 쓸 때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아르카디아는 빨라야 2월에나 나옵니다. 내 책은, 네, 관찰은 다음 달 아니면 1월에 나오고요. 물론 그대는 둘 다 발행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에 대해선 일부러 아무것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플로베르의 책은 낯선 사람의 글을 포용할 수 없는 책입니다. 게다가 나는 세상이 다 볼 무언가를 그대에게 쓸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사람.